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8월 5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에 머물면서 남한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모레까지 300mm가 넘는 큰 비가 또 내릴 전망이라고 하니 아이고 이놈의 비 정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한강의 홍수조절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오늘 오전에 집중호우로 제한 수위를 초과하자 3년 만에 수문 개방 검토 이야기도 나왔고요. 북한도 집중호우 때문에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도 한반도의 역대급 홍수 이야기와 함께 보완해야 할 대비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비 좀 제발 그만 와야 할 텐데 이게 참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말씀드렸듯 한반도의 역대급 홍수 이야기 그리고 이후 보완돼야 할 대비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이 위험 수위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5일 기상수문국 통보에 의하면 6일 저녁경에 대동강 다리 지점 수위가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대동강 유역에 큰물 주의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범람 가능성까지 예고된 겁니다. 대동강이 범람할 경우 평양실대 농경지와 주택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방송은 서해 중부를 거쳐 동해 북부로 이동하며 강화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 핵무기 보유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을 최상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 군 당국자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현지 시간 4일 우주 미사일 방어 토론 기조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설명하다가 사례가 더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은 영내 우리의 병력과 동맹을 위협하며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그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은 우리의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축구 1부 리그에서 활동하던 북한 출신 박강용 선수가 유럽연합 EU의 대북 제재로 팀을 떠나게 됐다고 현지신문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축구팀 SKN 장크트 펠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EU의 제재로 공격수로 뛰던 박 선수의 노동비자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U 제재에 따르면 영내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북한 사람은 본국으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 선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7.32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7.32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현지 시간 4일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4천여 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73명이 숨지고 3,70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후 베이루트에 있는 항구에서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으며 이 폭발로 항구가 크게 훼손됐으며 인근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장관은 이 폭발을 두고 어떻게 보더라도 재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8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해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종 임상을 건너뛴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백신 후보 물질에 WHO는 백신 개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F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이날 정례 요약 보고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3일 저녁에 북한 양강도 해산시의 한 살림집에서 가스가 폭발해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 주민 1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데일리 NK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3일 저녁 6시 10분경 해산시 탑성동의 한 살림집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보관 중이던 휘발유에 불이 붙었고 이후에 LPG 폭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웃집의 LPG 통까지도 연쇄 폭발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소식통은 북한 특유의 다세대 주택인 하모니카 사택 한 동이 이번 폭발로 다 날아가서 수덩이가 됐다며 안에 남아있는 재산이 한 개도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폭발의 여파로 주민 6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요.
네.
30여 명이 화상을 입어서 도인민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9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총 1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도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부상을 입은 환자들도 다수 발생했는데요. 사고 현장 뒤편 살림집 창문이 깨지면서 목이나 팔,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상해를 입은 사람도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명피해 외에도 살림집 수십 채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도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정말 상당한데요. 그런데 화재 발생 당시 당국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번 화재 진압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진화 작업 동안 소방차는 결국 출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네. 주택 안에 모셔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안전하게 내온 집이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먼저 보이는 등
네.
주민들의 안전보다 체제 선전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당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네.
별다른 보상이 없을 거다 이런 점만을 지금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주의로 생긴 사고라고 그 원인을 떠넘기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동차원에서 쌀과 이불, 옷을 필요한 필수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에게 걷는 이른바 세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좀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하지만 어쨌든 대형 화재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고 수습에 집중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당 도시개발조직부 조직부부장의 책임 아래 시인민위원회 도시주택과 시건물보수사업소 등에서 피해 현장 철거 및 정리에 나섰고요. 또 사고 이튿날부터는 시사회안전부 소속 기동대들이 출동해서 사고 현장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전화로 사진을 찍으려는 주민을 발견하면 바로 압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또 이뤄지게 될까요?
네, 시사회안전부는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살림집에 거주하던 국경경비대 초소장을 체포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에 관련한 처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폭파 소리에 이미 현장을 본 주민들이 많아서 사고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이 때문에 50년대 조국 해방전쟁 기록영화에서 본 폭격 폐허 현장 같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번 사고 소식이 주민들한테 크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장면을 담은 그 영상도 입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에서 화재 발생 당시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긴 하지만 화재 규모가 워낙 커서 당시의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 일었고 이후에 불길이 삽시간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연기가 하늘로 높이 치솟으면서 중국 지역에서까지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장면을 봤는데요.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큰 규모의 화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북한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화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엄청난 성숙미를 자랑하는 목소리 그리고 가창력으로 한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하이라는 가수가 있다고 잠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밴드도 있습니다. 이 밴드도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아주 잘하는 천재 남매 가수로 유명하고요. 한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그 이하이 씨와 악동 뮤지션의 여동생 멤버인 이수연 씨가 함께 유닛 그룹을 만들어서 201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하이수연의 나는 달라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천재적인 젊은 여가수들의 목소리 아주 매력적입니다.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올 여름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무더위가 올 거라고 예보가 됐었는데 장마가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보가 지금 빗나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벌써 15명이 숨지는 등 물폭탄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역대 수해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후에 더 잘 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어떻죠?
예, 일단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의 양으로만 따지면 아마 그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많은 비가 한꺼번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뭐 시간당 한 2, 30mm만 내려도 이게 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당 40mm, 50mm가 넘는 곳들이 막 연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충남 아산, 그러니까 충청남도 이쪽에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 영화제를 해야 되는 기간인데 제천 쪽에 굉장히 지금 그 많은 피해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민 규모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1,500명을 넘어섰고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산사태들이 작은 산사태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미리 깎아놓거나 하면서 지반이 악화됐던 곳들이 비가 계속 많이 내리니까 그 토사가 쓸려 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도로가 유실되거나 또 도로가 침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명 피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 집중호우로 15명이나 벌써 숨졌다고 아이고, 네. 이제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명이 다치고 11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규모가 이제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주민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민도 지금 처녀 세대가 나왔다고요?
네. 오전 기준으로 983세대의 네. 이재민들이 나왔고 이제 사람 숫자로만 하면 1,587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집계는 할 때마다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에 또 오늘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략 한 이재민 규모가 이거보다 배는 될 거다. 이렇게 그 잠정적으로 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시 대피한 사람도 2,400여 명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설 피해가 4,300여 건.
네.
그런데 참 대단한 건 저는 제가 이제 이번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역대 네. 홍수 피해를 쭉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2014년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많은 그래도 이제 홍수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그 대비나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복구가
네.
시스템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300여 건 중에서 시설 응급 복구를 맞춘 곳이 2,370 곳이 넘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속도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어떤 능동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네. 볼 수 있고요. 댐 저수율이 지금 78.2% 예년보다 28% 넘는 수준이고 팔당댐을 비롯해서 20개 댐이 모두 방류가 하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양강 댐이 네. 방류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소양강 댐이 방류하기 시작한 건 참 네. 오랜만입니다.
아, 네.
예. 보도 16개 보 모두가 방류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 네. 지역에서는 자, 물을 빨리 쓸려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네.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한강이 오랜만에 이렇게 출렁출렁 흘러가는 모습을 또 보고 있어요.
잠수교가 잠긴 네. 것도 오랜만에 보시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한 10년 전에 겪어보고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도 혹시 직접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있잖아요. 지금도 네. 눈앞에 생생한 홍수 피해가 77년도에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록상으로 네. 보면은 72년도 대홍수라든가 84년 대홍수가 더 크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네. 77년 홍수가 너무너무 몸소리 쳐질 정도로 지금
네.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거의 40여 년 전인데 예. 기억이 나시는군요.
이게 7월 네. 6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비가 내렸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7월 8일 날 하루에 예.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안양 쪽에 안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명, 개봉 이쪽으로 네.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안양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는데 안양 대홍수 사건이라고 기록되면서
네.
7월 8일 7시에 1시간에 200mm가 내렸다고 그때 그랬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기록이 좀 수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으로 1시간에 가장 많이 내린 기록은 150mm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에 준하는 비가 1시간에 쏟아졌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내에 454mm가 쏟아져 내렸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아산이나 이런 데 내린 비의 양보단 적어요.
네.
그런데 이 비 때문에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범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23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실종됐고 이재민이 6만여 명이 기록됐는데 네. 안양에서만 사망자가 208명이 나왔어요.
세상에 엄청 났네요 피해가.
안양에 네. 10만 명 정도 사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208명이 사망, 49명이 실종, 부상이 420명, 재산 피해만 안양에서만 382억. 네. 안양 대교가 그 7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2년도 안 돼갖고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이 안양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그 저는 진짜 개봉동에 살았기 때문에
네.
이 피해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개봉동에
네.
보면은 덕고개라고 하는 곳 밑으로는 완전 저지대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물이 밀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집이
네.
이제 반지하방이 있고 그리고 1층은 지상보다 약간 높잖아요.
네, 그렇죠.
대략 한 계단으로 따지면 6계단 정도 올라가요. 그래야 밑에 반지하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계단에 그 첫 번째 계단만 남겨놓고 네. 물이 차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집으로 물이
네.
다 들어와서
네.
창고에 연탄을 그때 100여 장을 쌓아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연탄이 떠다녔어요.
와.
그리고 뭐 무슨 온갖 집기들 또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들 좋아한다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네.
우리 동생들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하던 그래서 제 새쌍둥이를 같이 한번 4명에서 아. 거의 집 마당에서 놀았는데 네. 그 마당에다가 뭐 그네 같은 걸 이렇게 예.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다 떠내려갔어요.
그랬군요.
그 정도로 아주 네. 심각한 그리고 하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네. 물이 계속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탕물을 전부 있는 그냥 수건 걸레 다 동원해서 네. 그거를 이제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네네. 대야에다가 어. 해가지고 현관 밖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현관 밖에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이고.
그거를 거의 밤새 네. 했어요.
그러셨군요.
잠을 1층에서 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옥상에 텐트를 쳤어요.
아, 참.
그게 생생합니다.
40여 년 전이고.
예.
네, 그리고 지난 84년에도 또 서울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 한 홍수가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77년 네. 홍수를 경험하기 전에
네.
아버님 어머니께서요. 원래 살던 집이 오류동에 이렇게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저지대로 내려왔던 아, 거예요. 근데 그러셨구나. 저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네. 절치부심하고 이제는 무조건 뭐라고 해요? 관계 시설 그러니까 하수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79년에 아예 강남으로 이사를 와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진달래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언덕 살짝 위에 있는 곳이에요.
예.
근데 그 언덕을 넘어가면 양재천입니다. 양재천 옆쪽으로 그 사실은 음마파트가 있단 말이죠.
네.
음마파트가 다 잠겼어요.
아, 그래요? 허, 세상에.
그 뭐 지금도 아직까지 강남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네,
대치동의
그러니까요.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 네. 음마파트 지하상가가 다 잠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음마파트를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한번 잠겼던 곳이라서 네. 분명히 부실일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진짜 그런 생각 하실만하네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네. 그 9월 1일 하루 만에 서울에 298mm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네. 50mm의 집중호우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내려서 네. 서울 1일 최고 강수량 기록이 9월 1일 날 그때 세우게 됐고요.
네.
뭐 속초에도 3일간 650mm가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 84년도에 그 비의 양만 따져보면은 네. 7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이제 저는 강남에서 이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강남에서 그때 강남역 여기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강남역은 그때부터 계속 단골로 물이 잠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좀
다 이게 하수구에 뭐 네. 정비를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인재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네.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네.
강남역이 물에 잠기니까 학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가야 된다고 나는 그 네. 개근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굳이 그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는 동안에 이제 저지대 고지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버스에서 딱 내려서 바지가 완전히 다 젖어 있고
아.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인재라고 잠깐 짚어주셨는데 뭐 일단 치수 시스템이 조금 지금보다는 낙후가 됐었고 또 네. 일기예보도 그때는 이만큼 정확하지가 않았죠?
지금 진짜 많이 정확한 상황이에요. 84년도에는 네. 어땠냐면 기상특보가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일 날 5시부터 1시간 동안 50mm의
네.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물폭탄이 완창 쏟아진 다음에 이제 호우경보가 발령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음마파트니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후처리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예. 자,
84년도에.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홍수가 남북관계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요?
이 84년 홍수는 결과적으로는
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효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 네.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20만 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했습니다.
서울에서만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네.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남한을 돕겠다. 이래가지고 쌀 5만 석, 옷감이 네. 500km에 해당하는 옷감, 그리고 시멘트 100kiloton,
네.
이렇게 또 의약품, 구호물품 이런 것들을 보내줬어요.
와, 그랬군요. 정말 훈훈한 분위기를.
처음에 이걸 보낼 때 네. 우리는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정부에서 받더라고요. 딱 받으면서
네.
그다음에 1년 뒤인 1985년 9월에 남북 이상가정 고향 방문단, 네. 예술 공연단 상호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가족 그 행사가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85년도에
네.
너무나도 기뻐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84년 홍수 때문에 일어난
그러네요.
좋은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홍수 때문에 일어난 좋은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77년도에도 네. 목감천이 범람한 이후에 목감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보수 계획이 들어져서
네.
이제 80년 이후에는 목감천 범람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게 교훈을 예. 얻고 또 좀 단단하게 정비를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자, 한강의 지류를 바꿔버린 전설의 대웅수도 있었다는데 그건 일제시대였죠?
예, 1925년 7월 11일에서부터 9월 6일까지 지금 우리 장마 너무 길다 이러잖아요.
네,
이때에 비하면
길게 느껴지는데요.
세 발에 핍니다.
아, 그래요?
7월 11일에서부터 9월 6일까지 두 달간 네. 장마 있고 그 뒤에 네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가면 또 올라오고 네. 가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을축년 대홍수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은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요. 최고 600mm 이상의 비를 뿌린 태풍으로 인해서 한강이 범람했고 그래서 용산, 이촌, 뚝섬 네. 다 물에 잠겼고요. 잠실, 신천이 섬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숭례문도 네. 침수됐고요. 이때 당시에 폭우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땅속에 묻혀 있던 암사동 유적지 풍납 토성이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네. 토성들이
세상에.
드러날 정도. 그러니까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물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겁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암사동 유적지와 풍납 토성들의 가치를 따지고 그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네.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피해 상황으로 6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6만여 채의 집들이 침수, 붕괴, 유실됐고
네.
1만 헥타르 이상의 논밭이 유실돼가지고 당시에 일본 돈으로 1억 3천만 엔가량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그 일제시대 때 1억 3천만 엔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의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한 경제적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일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한강과 그 주변 지류에 대해서 재방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네. 한강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강 지류가 바뀌었다는 거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호우 피해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잘 극복하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어떤 교훈을 이 홍수와 장마로부터 얻어야 할까요?
예. 실제로 지금 홍수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들을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전에 2008년 9년 이때 네. 뭐 4대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예. 위해서 많은 돈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미 2003년, 2002년 이때부터 본류 주변에서는 홍수가 안 났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목감천 제가 경험했던 네. 홍수들만 해도 목감천 홍수, 그다음에 84년도의 대홍수 때 외에는 본류에서 발생한 큰 홍수가 없어요. 그럼 다 지류에서 발생한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류들은 얼마나 정비가 되었나. 그런 홍수에 관련되어 있는 정비들이 충분히 안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침수 피해가 발생된 곳이 대전 갑천, 여주의 청미천 이런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전부 지류예요. 근데 이런 지류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과 인프라를 만들지 네. 않고 이제 대책을 세우면 홍수
그렇군요.
대책이 예, 결국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상예보. 이거 진짜 중요하다.
맞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100% 예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규모 오보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네. 발생하고 해서 더더욱 예보가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돈도 들이고 또 전문 인력도 이제 발굴을 해서 시스템을 잘 네. 갖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남한과 북한 모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에 있었던 역대급 홍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후 이런 재해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박미경이라는 가수도 가창력이 훌륭한 여가수로 한국에서 유명한데요. 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특히 여름에 흥이 더 나고 어울리는 댄스곡들을 발표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사실 원래는 굉장히 감성적인 발라드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가수였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큰 성공을 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박미경 씨의 90년대 데이트곡이자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불리고 있는 노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들어도 아주 신납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태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방망이가 두 경기 연속 폭발했습니다.
네.
지난 1일에는 1회 초 초구를 홈런으로 연결하더니 지난 3일에는 타구가 바다에 빠지는 장애 홈런을 연출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추신수 선수의 방망이가 이번 시즌에도 불을 뿜고 있네요.
네.
자, 홈런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경기장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네. 텍사스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텍사스 팀 소속인 추신수 선수는 이 경기에서 1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3대1로 팀이 앞선 상황에서 추신수 선수가 상대 투수의 140km의 그 변화구를 잘 받아쳐서 달아나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
네.
여기서 눈여겨볼 장면은요. 이 홈런볼이 우측 담장을 훌쩍 넘겨서 그 장외 메코비만 바다에 떨어질 정도로
네.
비거리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 중계 화면을 보면 그 바다에서 뭐 카약이나 보트 같은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공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이 공을 주우려고 막 서로 모이면서 막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장면까지 이렇게 화면에 담겼었는데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네, 이 추신수 선수의 이 홈런은 시즌 2호이자 두 경기 연속 홈런이기도 한데요. 이날 경기에서 텍사스는 9대5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바다에 빠진 이 추신수 선수의 홈런 타구를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네. 바다에 떨어지는 홈런은 좀 심하게 보기 드문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맥코비만 바다에 떨어지는 홈런을 스플래시 히트라고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과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뛴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우측 담장을 훌쩍 넘겨서
네.
맥코비만으로 떨어지는 홈런을 날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경기장은 좀 투수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이 좀 역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타자가 큰 타구를 날리기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개장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타자가 친 스플래시 히트는 81개 그리고 원종원 타자가 친 스플래시 히트는 45개일 정도로
네.
굉장히 드문 기록입니다. 네, 가장 최근 기록은 2018년 9월 30일에 그 LA 다저스의 맥스 먼시 선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스플래시 히트를 친 선수가 한국에서는 추신수 선수뿐일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 스플래시 히트를 친 한국 최초의 타자는요.
네.
현재 기아 타이거즈 타격 코치로 있는 최희섭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아시아 최초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2004년 5월 그 당시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뛰던 최희섭 선수가 그 케빈 코리아를 상대로 스플래시 홈런을 쳤는데 추신수 선수는 최희섭에 이어서 아시아 타자로서는 두 번째로
네.
스플래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네, 16년 만에 나온 스플래시 히트입니다.
네.
자, 추신수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도 홈런을 쳤다고 하죠?
네, 추신수 선수는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도 1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네.
이 경기에서는 1회 초 초구를 홈런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그 샌프란시스코 우완 투수 로건 웹의 약 154km짜리 포심 속구를 아주 잘 공략을 해서
네.
좌중간 담장을 넘겼는데요. 이날 또 재밌는 기록이
예.
그 4회 초에 그 추신수 선수가 몸에 맞는 공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게
네.
되는데 이는 시카고 컵스의 리조 선수와 함께 그 현역 선수 최다 타인 151개의 몸에 맞는 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다만 네, 이 경기에서 팀은 9대2로 패했습니다.
자, 초구부터 홈런을 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추신수 선수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한 것 같네요.
네, 사실 출루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추신수
네.
선수에게는. 근데 이번 시즌 앞선 5경기에서
네.
추신수 선수가 극심한 부진을 거듭을 했습니다. 네, 이 경기 전까지 13타수에 1안타
네.
그리고 타율 7푼 7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시즌 개막전에서부터 이 4타수 무안타로 출발을 해서 이후 경기에서도 좀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 시즌부터 이 MLB가 60경기로 축소돼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 추신수 선수의 초반 부진이 팀에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추신수 선수만 부진한 게 아니라
네.
좀 팀 전체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팀의 주축 선수들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기간 뛰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직 몸이 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메이저리그가 60경기로 축소 운영이 됐는데 네.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전에 162경기 체제라면 네. 사실 이 추천희 선수의 몸 상태를 좀 정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여유가 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약 3분의 1로 시즌이 줄어들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한 경기 차로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이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추신수 선수의 두 경기 연속 홈런은 좀 팀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경기 자체가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몸이 좀 풀릴 때쯤 되면 왠지 경기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선수들 몸 관리, 체력 관리, 정신력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두 경기 연속 홈런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말끔히 날렸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잠깐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2005년 시애틀 메리너스 메이저리그 입단을 시작으로요.
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신시내티 레즈를 거쳐서 2014년부터 현 소속팀인 이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쭉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추신수 선수의 역대 기록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네.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거 중에 이 최초의 사이클링 히트 달성자입니다.
네.
이 사이클링 히트는 야구에서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선수가 한 경기 내에 모두 쳐냈을 때 이제 사이클링 히트를 네.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게다가 이 세 번의 20홈런, 20도루 달성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좀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초로
네.
최우수 선수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 타자 중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정된 정말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야구선수이자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추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 추신수 선수 근데 현재 나이가 만으로 38세라고 하던데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이 또 추신수 선수
그러네요.
덕분에 드네요.
예. 이 추신수 선수가 또 현재 MLB 내에서 7번째 고령 선수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지난 시즌 151경기에서 타율 0.265, 24홈런, 61타점, 93득점, 149안타를 쳤는데요.
네.
전성기를 지난 나이에도 이 자신의 한 시즌 홈런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구나 이 최근에 두 경기 연속 홈런으로요. 여전히 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걸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좀 올해 이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7년 계약이 끝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좀 그의 다음 도전과 행보에 네.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 별명이 또 추트레인, 트레인하면 기차잖아요.
네.
기차라는데
네.
그 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으면 좋겠고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나이를 잊은 활약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 소식이었습니다. 전태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Our simplest do, re, mi, ABC, one, two, three, baby, you and me go.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아, 참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문제는 돈이죠. 버는 건 한계가 있고 쓸 때는 많고 특히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친구가 야, 한턱 쏴라 이러면 사주고 싶지만 못 사줄 때 속상하지만 야, 나 완전 돈 없어 이런 말 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영어로는요. I'm broke라고 합니다. B-R-O-K-E 이 broke는 깨지다 라는 뜻의 break, B-R-E-A-K의 과거형인데요. 근데 이 단어에는 파산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직역하면 나 파산했어 이런 뜻인데요. 나 완전 돈 없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파산까지는 아니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I'm broke.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8월 6일 목요일은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4도, 해산 18도, 청진 21도, 강계 함흥 원산 22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23도, 평양 24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20도, 청진 25도, 해산 26도, 개성 사리원 해주 29도, 평양 강계 31도, 신의주 함흥 원산 3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4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3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68% 상승한 $4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7% 상승한 $2,0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96.51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이 위험 수위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5일 기상수문국 통보에 의하면 6일 저녁경에 대동강 다리 지점 수위가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대동강 유역에 큰물 주의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범람 가능성까지 예고된 겁니다. 대동강이 범람할 경우 평양실대 농경지와 주택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방송은 서해 중부를 거쳐 동해 북부로 이동하며 강화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 핵무기 보유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을 최상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 군 당국자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현지 시간 4일 우주 미사일 방어 토론 기조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설명하다가 사례가 더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은 영내 우리의 병력과 동맹을 위협하며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그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은 우리의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축구 1부 리그에서 활동하던 북한 출신 박강용 선수가 유럽연합 EU의 대북 제재로 팀을 떠나게 됐다고 현지신문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축구팀 SKN 장크트 펠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EU의 제재로 공격수로 뛰던 박 선수의 노동비자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U 제재에 따르면 영내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북한 사람은 본국으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 경기, 충남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 선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7.32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7.32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 통일부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회 수위가 두 차례 상승했다면서 북측과 자연재해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록 정치 군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이 자연재해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고 또 인도적 분야라면서 정보 공유 등 기초적인 협력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한 건데요.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에 한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한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에 통보를 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합의는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의로 수해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한국의 독특한 전자음악 그룹이 있는데요. 작곡가 차세정 씨의 솔로 유닛이고요. 토이의 유희열, 015B의 정석원, 장우일 씨와 같은 작곡가 중심의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세정 씨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곡가를 통해서 여러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심규선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선인장이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인피니트라는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 남우현 씨와 함께 부른 노래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감성적인 노래 선인장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